다 같이 성경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바르게 전달돼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밝은 빛으로 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있던 교단의 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그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스타일을 김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그냥 한 입에 탁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해서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목양자로 계신 우리 박노찬 형제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깔끔한 한정식이라고 할까요? 그 제대로 다 느끼는 게 틀리시겠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특별한 이 뭐 틀이 없는데 저는 이런 비빔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에게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지난 주중에 그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조금 그 이야기 드리고 난 후에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그 한 시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뭐 수필, 소설까지 망라해서 쓰는 그런 분인데 나이가 이제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 갔대요. 근데 어떤 병에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신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콩팥. 근데 그것이 안 좋아져 가지고 투석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악화되면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119에 연락을 해서 실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는데 보통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면 호흡이 된대요. 근데 자기는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도 호흡이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 신장이 안 좋으면서 그게 폐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폐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빼내고 다 토하고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5일 이상을 그 이제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음에 의사 선생님 세 분이 오셨고 세 분으로 안 돼가지고 다섯 분이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을 집중 치료를 했대요.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분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이분은 긴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꿈에 이렇게 이제 호수인지 강인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꿈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 강 갔다가도 바다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꿈을 보면. 그런데 아주 온화하게 생기신 분이 그 통나무로 된 배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해가지고 그분 손을 잡고 자기가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손이 스르르 놔지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깼대요. 깼는데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그 죽음을 한번 겪고 나니까 신앙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전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글을 잘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이제 그것에 큰 비중을 뒀는데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신앙 쪽으로 자기가 마음이 많이 돌아서서 자기가 그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 이제 그분 편으로 성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성실을 쓰려고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신 거예요. 자, 참 이분이 죽음을 한번 이렇게 겪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변화가 되셨구나. 참 이렇게 좋은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그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까? 했더니 만약에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었으면 머리에 뿔 달린 흉측하게 생긴 사자들이 왔을 텐데 아주 온화하신 분,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라고 100% 믿는다는 거죠, 그분을. 그분이 자기를 데리러 와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고 100%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믿음보다 더 선행돼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게 100% 믿을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거짓이면 그 믿음의 결과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말을 100% 확실하게 믿으면 결과가 뭐죠? 확실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 진리고 참되다면은 믿음이 50%만 돼도 괜찮아요. 좀 약해도. 그 대상이 명확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대상이 잘못돼 버리면 50%를 믿든 100%를 믿든 결과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좀 외람되지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 이거는 이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하는데 다 각자의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서 어떤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 드리기를, 저는 그 선생님의 입에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꿈꾼 이야기, 꿈에서 온화한 분을 만난 이야기.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진리가 더 믿음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간증을 들었을 때는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래전에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면 진짜 병이 많이 나았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전국 대도시로 다니면서 그 집회를 했는데 병자와 병자의 가족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병이 나으니까 그 가족들이 고맙다고 막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대도시마다 기도원을, 기도원식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건물을. 그렇게 이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예. 네.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뭐냐? 아무개입니다. 천사야, 아무개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확인해 보거라. 천사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병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 그럼 이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가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가 한 번 다시 다 생명책을 봤는데 두 번째 대답도 역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에 계시는 그 유명한 조 아무개라는 목사님, 그분은 있겠지 해서 조 아무개 목사님은 그러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 조 아무개 목사님도 거기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그분 꿈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꿈에서 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꿈은 꾸고 있을 때는 얼마나 실감나고 진짜 같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지옥에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야, 내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분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 있던 예배 그 기도원 지어놨던 것들을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배당 기도원 건물들을 이렇게 내놨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원 받은 분 같아요? 구원 안 받은 분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
저는 그 내용만으로 그분을 평가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분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를 지금 어디에서 확인한 거예요? 꿈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분이 가진 믿음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면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기분은 약간 찝찝할 수 있어요. 그런 꿈 꾸고 나면 여러분 혹시 휴거 꿈 꿔본 적 있어요? 그때 못 올라가면 약간 기분 찝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럼 꿈일 뿐이니까.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라고 증거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꿈에서 그랬다고 해서 흔들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저는 그분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뭔가를 찾아가서야 되는데 이분은 어디서 더 확신을 얻으려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더 함으로써,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선행을 함으로써 확신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의 밑뿌리는 율법의 행위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내 인간적인 견해나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크게 믿음의 길과 반대되는 두 가지 부분을 그분이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내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어떤 이상한 꿈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드렸으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제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로잡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아주 많은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흔한 말로 이제 이런 문제예요. 하나는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표현 쓸 때가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는데 자,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4절입니다. 4절. 자,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 관한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며라는 의미 이해하시죠?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자기가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우상이란 건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불과해 음식인 거야 하고 편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에서 생긴 건데요. 아직 이 지식이 없는 형제들이 그 지식이 있는 형제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상을 인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7절에 나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자, 그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 지식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그러니까 진짜 우상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진짜 우상을 섬겼던 음식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이것도 그렇게 먹었다면, 이 지식이 없던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을 의식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 이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먹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잘못 없죠 그 자체는. 그러나 그 지식이 없는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내려놓고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게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으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11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뭐냐면 둘까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고 둘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라리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배울 마음을 가지는데, 내가 조금 안다 그러면 배울 마음을 잘 안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죠. 선무당이 조금 알아.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 참 지식, 참 지혜는 두 번째까지 알아야 참 지혜가 되고 참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까지만 알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성경에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다른 표현으로 육체라고도 나오고요, 또 몸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이 내용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육신이라는 것이 좀 좋게 여기 이 문맥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럼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자, 야 여러분 보통 육신 그러면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럼 뭘까요? 몸적으로 생각하는 이건 아니 안 맞는 거죠. 자, 여러분 몸 자체는 하나님이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몸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좀 비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몸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을 입기 전까지 입고 있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한 이 몸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바디가 있고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말씀 전하려고 봤습니다.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래시가 있어요. 똑같이 번역된 글 중에 그 다음에 카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몸 안에 계시잖아요. 몸을 입고. 근데 이 육신이 이 몸은 아니라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육신이 도대체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소욕이 나오고 육신의 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육신은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육신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 쉽게 생각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구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음식을 참 잘해요. 아내 자랑하면 네, 그런데 음식을 잘해요. 제가 종종 여기 나와가서 아내를 약간 폄하했다 할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음식을 잘해요. 맛있게.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면 식당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커피 쪽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내는 매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에 청양고추를 자꾸 넣어요. 근데 저는 약간 매콤한 거는 좋아하지만 그 청양고추를 즐길 만큼은 아니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근데 요즘도 보면 저 모르게 하나씩 꼭 넣는 것 같더라고, 음식에다가. 근데 여러분, 이 처녀가 처녀일 때는 혼자잖아요. 혼자.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결혼을 하면 둘이 됐잖아요. 둘인데 성경적으로는 아내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매님들 기분 나쁘시진 않죠? 네. 그래서 둘이지만 중심은 누구냐면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음식을 만들 때 자기의 그 취향대로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제가 형제님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자기 취향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청양고추 들어가는 매운 것을 좋아할지라도 남편이 그걸 싫어하면 넣으려고 그 습관대로 넣으려고 하다가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뭐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 중심이 됩니까? 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괴롭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집안의 많은 것들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가 그 또 아이가 여러 생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누구 중심이 되냐면 고3이 되는 아이가 있으면 모든 것이 고3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사실이죠, 이게. 예. 네. 아빠 중심도 아니고 그 엄마 중심도 아니에요. 그 고3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집안의 모든 뭐 음식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 혼자뿐이에요. 예. 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당장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도 보니까 청양고추를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더라고. 양을. 자, 그런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주님 중심으로 서서히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주님이 이걸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버려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못하면 고통이 되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내 원하는 걸 포기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온고를 내긴 하는데 온고 안에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온고 밖으로 조금 나오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약간 그 이제 뭡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고기 종류를 잘 안 먹었습니다. 비위가 약해가지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도 잘 못 먹었을 뿐더러 그 보신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정말 냄새도 맡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좀 건강하게 키워보시려고 그 보신탕을 소고기 끓인 것처럼 해갖고 줬는데 벌써 냄새가 틀리잖아요. 제가 그건 또 귀신처럼 알아맞혀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러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그 제가 있던 교단의 목사님들은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이 3층이고 옥상에 이제 제가 기거하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교회에서. 근데 세상에 여름 복날이 되니까 그 개를 잡더라고요. 그 개하고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보신탕을 싫어하는 데다가 정등 개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뭐 그 목사님하고 장년들이 막 그 여름에 막 런닝구만 입고 그 옥상에서 다 막 식사하고 계시는데 저는 예배당 한쪽 구석에 가서 딱 있었어요. 슬픈 마음으로. 그 청년 때. 근데 어떤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 좀 더 먹은 형제님이 저를 부르러 왔더라고요. 박영재. 아, 왜요? 목사님이 부르셔. 빨리 올라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사람아 뭐하나 빨리 먹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먹습니다. 야, 이 사람아 먹어.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러 왔던 형제님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재, 형제의 몸이 형제 거야?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면 먹고 건강해야지. 그러고 소고기는 먹어 안 먹어? 이제 그때는 좀 커가지고 소고기는 먹었어요. 먹죠. 돼지고기는 그것도 먹죠. 아니 소나 돼지나 개나 뭐가 달라? 다 네 발 달린 짐승인데. 생각에서 차이뿐이지. 아 그런데 그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내 관념 차이죠.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도 보통 보면 개를 많이 애완견으로 키우고 정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뭐 사실은 뭐가 다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그 말 앞에서는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서 보신탕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근데 진짜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기뻤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 나뿐인 사람은 내 뜻대로 돼야 기뻐요.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기뻐요. 근데 주님이 마음에 임한 사람, 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때 기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나 혼자뿐인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의 왕국에서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새로운 왕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거죠. 달라진 거죠. 물론 1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다 삶이 그렇게 완벽하게는 안 될지라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과 성향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라고 기억하시죠?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좋아하게 됐어요. 헤로디아. 유부녀고 이복 동생의 아내니까 제수씨죠. 근데 좋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여러분 왕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인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양심에서는 아 이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을 해요. 양심이 완전히 화인맞아버린 사람이 아닌 한에는. 그죠? 양심도요.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들으면 무뎌져요. 양심도. 근데 성경에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찔리고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침례자 요한이 지적했을 때 잡아다가 가뒀는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양심적으로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왕의 위치에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아 이건 나쁜 거야 알면서도 용납해버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버리고 그랬던 적이 우리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마음의 구조상에서 내가 높아져 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침례자 요한을 가둬놨는데 어느 날 그 딸이 헤롯 왕 생일날 춤을 췄습니다. 그 이름이 살로멘가 그래요. 제가 살로멘 맞습니까? 헤롯 왕의 딸이. 예.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헤로디아의 딸로 돼 있는 걸 보면 친딸이 아니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헤로디아가 춤을 췄는데 성경에는 그냥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주 관능적인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일 잔치에서 안 그래도 술을 먹고 기분이 업되어 있는 헤롯 왕의 마음이 더 업이 됐겠지요. 그래서 그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살로메가 원한 게 헤로디아에 가서 엄마 뭘 구할까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체면에서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을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배에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치에 있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제가 이 서울 올라오기 전에요 보성에 살았습니다. 보성하면 뭘로 유명하죠? 녹차로 유명하죠. 근데 그 제가 그 보성 녹차 유명한 곳에서 한 8년을 살았는데 한 번은 TV에 그 보성이 떠들썩하게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먹은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살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내용을 이제 바다에서 두 명의 서울 아가씨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추석인가 그래서 추석 다음인가 그런데 그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는 이 아가씨들이 동반 자살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미심쩍다 하고 이 아가씨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움직임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그 아가씨들이 어떤 할아버지 배를 탔다. 그 증언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배, 조그마한 배인데 배를 뒤져보니까 그 아가씨들의 소유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냥 태워주기만 했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둘 다 죽였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이 할아버지가 배를 태워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다고 탔겠습니까? 70먹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아가씨 둘을 태우고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바다로 나간 거예요. 자 이제 누구만 있습니까? 배 위에 할아버지하고 아가씨 둘만 있죠. 그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70먹은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영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 힘이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을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제 폭행을 하다 둘 다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전에 그 여러 건의 그 시신이 발견이 됐었는데 대부분 다 자살로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 할아버지를 다시 추궁한 거예요.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그것도 이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처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하고 여자 둘이 태운 적이 있었는데 남자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청년은 물에 빠뜨려 버리고 아가씨를 범하려고 하고 결국 그 아가씨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을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인 걸로 돼가지고 재판받고 했던 내용이 TV에 하고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보성이 참 좋은 고장인데 보성의 이름에 먹칠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은 망망대해 바다에서 작은 배 위에서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나뿐이었습니다. 누구 의견이 제일 큽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 의견이 제일 큰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고 나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세요. 왕이시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가던 길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아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리는 걸 경험하시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자,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종을 하려면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복종이 되려면 그 명령하는 분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물체처럼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마음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데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불교든 기독교든 다니는 사람 중에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자,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찾기는 막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아요. 그리고 막 그분에게 헌금도 하고 막 절도 하고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신들을 통해서 얻어내겠다는 그 목적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구조에서는 죄의 유혹이 오면 죄의 유혹들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안 하는 경우는 언제냐?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될 때는 잠복해 있는 거죠. 그죠? 사람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상황이 딱 가게 되면 그것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바깥으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 출신으로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으면 진짜 여러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위치는 왕이었지만 그 마음에 다른 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나라에서의 지위는 자기가 왕이었지만 그 자기 마음의 왕국에서는 다른 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을 때 유혹이 왔잖아요. 그죠? 그 누구죠? 밧세바. 자, 그 유혹이 왔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복종이 됐을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아내들 많이 주셨는데 혹시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겠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이 되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간 거예요. 그 정욕을 따라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고 그죠?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다 해결됐어. 너무나도 뻔뻔하고 비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이 아,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의 구조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어도 마음이 거만하고 높아지면 더 이상 주님의 통제가 그 마음에 작용하지 못합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멀어졌을 때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요, 다윗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게 악행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세하게 어떤 잘못들은 했겠지만 전반적인 다윗의 삶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왕으로 계셨고 그 삶이 다스려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 마음이 죄악을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는데 뭐 하나만 빼고 이 밧세바의 사건 하나만 빼고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온전하게 따랐다는 것은 잘못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소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빨리 돌이켰고 다시 하나님께 다스려졌어요.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가 도달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 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좀 많이 가버리죠. 그렇지 않은가요? 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보다 그냥 내가 왕노릇 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심은 막 가책을 줘도 내가 더 높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리고 막 걸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왜 내가 육신을 따라 흘러가는가, 왜 내가 내 욕망대로 흘러가 버리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아 그걸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닌가, 내 마음의 왕국에 정말 주님이 왕으로 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다시 점검됐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잡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예,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다. 곳에서나 주가 지키시니 나의 피난처 되시도다.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주의 돌보심 미쁘시니 장차 천국에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리. 주는 만왕의 왕, 약속 불변하니 장차 주님을 만나겠네. 세상 시험 고통 모두 다 지난 후 주의 왕국에 이르겠네.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주의 돌보심 미쁘시니 장차 천국에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리.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내 자신의 왕국에서 왕이 되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하는 대로, 내 만족과 기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어 그 나라의 법의 구속을 받았지만 실제 삶은 내가 왕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 또 수치스러운 일들의 그 원인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육신대로 산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때 힘과 권력으로 겁박을 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리는 원수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자주 주님을 잊고 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또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교만하여지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이 주시는 절제를 떠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악이 끄는 대로 때때로 끌려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가 우리의 영적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정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할수록 이 사단이 끄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곤면하면서 주님 앞에 살도록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축복해 주시고 또 지역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빛되신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교제가 빛 가운데 은혜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우러오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다가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정결한 신부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